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수업의 논리 전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뤄온 내용들이 오늘 다룰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멤버십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수업이 멤버십으로 이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의 멤버십이 성경적인 개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인 잔재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가 다른 여러 곳에도 가입해서 멤버가 되듯이 교회에도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했죠? 우리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멤버십이 성경적인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해서 멤버십이 생긴다면 그 멤버십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누가 멤버가 될 수 있고 누가 멤버가 될 수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동시에 매우 높은 멤버십 기준과 매우 낮은 멤버십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멤버십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멤버십 서약 1번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가입하는 건 참 이상한 방식이죠.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에서 자유롭게 주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께만 의지합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만약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라 해도 그리고 여기 오면 정말 멋질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알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요. 그렇죠? 그녀는 최근에 NFL을 들썩이게 하잖아요. 맞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기 시작한다면요. 멋진 일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만약 그녀가 우리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면 그녀도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저는 그걸 믿어요라고 해야 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또 꽤 낮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이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와서 저는 아시다시피 힘든 가정에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꽤나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요. 맞죠? 우리 부부가 힘들고 결혼 상담을 받고 있는데도 교회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원 자격이 복음의 근거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누구 기억하는 분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근본적으로 어떤 메시지인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좋은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근본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장사되셨는데 이는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으며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 단어가 뭘까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아, 보세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울처럼 우리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임스 형제가 그걸 믿는다는 건 알지만 그는 항상 두 발짝 앞서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맞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아주 좋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했듯이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것 맞죠? 우리가 모은다고 말할 때 단순히 모임을 가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 파티나 칠리 파티처럼 사람들을 모으는 것. 칠리, 내가 스파게티 파티라고 했나요? 제가 스파게티를 구워볼 생각이에요.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한다는 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 다른 교회 다녔는데 이제 여기로 왔어요가 아니라 영적인 모임, 영적인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성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실제로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도 싸워야 하죠.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에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행하라. 이 일들에 너희 자신을 바치라. 그러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내 백성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기적을 실제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수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교회에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으로서 말이죠.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보통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말씀, 곧 성경의 읽기와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 하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모든 속성들을 쭉 나열해 보았죠.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중심성에 대해서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성례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칼튼 목사님은 현재 세례에 관한 책을 집필 중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죠. 성경이 세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풍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소책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포괄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세례에 대해서만 여러 주에 걸쳐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세례의 핵심만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가요? 만약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세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그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에 대해 묻기 전에
누군가를 물속에 넣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는 어떻게 물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 논쟁해 왔죠. 하지만 교회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누군가에게 물을 뿌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물에 담그는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행위인데, 우리는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맞죠? 교회는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논쟁하는 걸 좋아하죠. 세례가 씻는다는 의미인가요? 담긴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어로는 무슨 뜻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죠. 맞죠? 자, 이 질문을 해봅시다. 이거 참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입해 본적 있으신가요? 교회 말고 다른 어떤 단체에 가입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단체들 중에서 가입할 때 물로 뭔가를 하는 의식이 있었던 곳이 몇 군데나 있었나요? 아,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정말 이상해요. 자, 컨트리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거 참 이상했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건 뭐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든 세례를 주는 걸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나요? 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죠. 온 세상에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 간단히 말해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이를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논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자, 근본적으로 교회 역사상 모두가 동의하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여러 곳에서 볼수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오순절 설교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그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즉, 그는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그룹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빌립이 다가와서, 이거 설명해 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네,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는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죠. 우리 세례 받는 걸 막을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물이 있네요. 그럼 합시다. 땅! 와우!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 심지어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 장로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 세례를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제가 일부러 장난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하는 곳에서요.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돕는 후보자 및 자격위원회에서 일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묻곤 해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나요? 아니면 신자 세례를 믿나요? 그러면 그들은, 아, 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어요. 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신자 세례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구분하고 싶다면 저는 우리가 둘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더 나은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만 믿고 신자 세례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지만 그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제가 아기들에게 세례 주는 걸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서도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만약 내가 1세대 신자이고 20살에 구원을 받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패턴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 순서대로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자녀들도 믿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죠? 저는 침례교에서 자라서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데 그 논리의 일부는 제 자녀들이 신앙을 명확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을 때 비기독교인처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신자로서 내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하고 뚜렷한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좋은 기본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기본 입장이 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신자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믿게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또한 자녀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때때로 저의 침례교 친구들, 저도 침례교로 자랐는데 이렇게 말하곤 해요.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해. 우리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지. 반면에 당신들 장로교인들은 뭔가 복잡한 신학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 증거 구절이 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침례교도들이 있고 그런 다음 우리는 추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의 추론은 신자의 자녀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자녀들보다 그들의 경험이 더 뛰어납니다. 믿는 자의 자녀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비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비신자였다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해요. 믿는 자의 자녀들도 똑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맞죠? 반면에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믿는 자의 자녀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요. 자기 그래 여러분 중 일부는 구약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할례라는 행위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맞죠? 심지어 갓난아기들에게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례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실제로 세례와 할례를 명확하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요? 골로새서 2장에서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바울이 흥미로운 이유는 골로새의 교회가 거의 전적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의식이나 천사 숭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상한 잡탕처럼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그런 것들의 목록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음식 규정들도 있죠. 맞죠? 그리고 이방인인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할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방인 무리에게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할례를 받도록 하려고 하지만 물론 여러분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옛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할례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집에 가서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례는 본인에게 일어났다면 알 수밖에 없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바울이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나는 영적인 할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게 바울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혹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골로새서 2장 7절과 12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입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됨으로써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즉 바울은 명확하게 할례와 세례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례는 옛 언약이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는 대신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할례를 받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은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이걸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례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알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는 실제로 이 표징 그리고 그 실체를 받은 것이니까요. 이것이 비록 손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게 뭔가요?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맞죠? 거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논증합니다. 누가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로마서 4장
11절.
그는 아브라함이다.
네. 그는 할례의 표를 인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얻은 의의 인으로서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그는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무엇으로 받았나요? 무엇의 표와 인으로요?
그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표와 인이었던 거죠. 맞죠?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 표시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할례를 표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이자 인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구원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었던 거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바로 그것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서가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와 인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맞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할례를 실천했나요? 그는 믿는 자의 할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치고 바울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해했다면 또 누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답이죠. 맞죠? 하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할례를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해했겠죠. 맞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믿었고, 이제 내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와 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믿음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로서 말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치고 당신이 나에게 와서 아브라함, 우리 여기서 세례와 할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방금 할례 받았죠? 라고 물어본다면요. 네. 그냥 제 말에 맞춰주세요. 아브라함, 왜 그렇게 했나요?
믿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할례는 당신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와 인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겠죠? 언제요? 그들이 믿을 때요. 아브라함 기다려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 할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돌아서서 생후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말씀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했던 방식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집에 가서 그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너와 내 후손들, 너와 내 후손들, 너 이것이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한 나의 약속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17장에만 8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것은 할례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할례는 한편으로는 의로움의 표징이자 인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움을 받은 것이고, 그 후에 믿는 자들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자 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모두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그렇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두드러진 예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할례를 받았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표징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할례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중 구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이르렀을 때 이 패턴, 이 아주 확립된 패턴이 깨졌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진 건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하는 건가요?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이 받는 표징입니다. 그 표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은 의에 근거해서 받지만 그들은 그 표징을 자녀들에게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이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죠? 이것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된 건가요? 만약 이것을 폐지하려고 한다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분명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매우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한다면 그건 거의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점이죠. 우리가 신약에 이르렀을 때 신약은 나는 구약과 끝났다라고 말하나요? 그건 과거의 일이야. 이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야. 짜잔! 아니면 신약이 말하는 것은 구약이 진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인가요? 저는 계속 이어진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바울의 논리 자체가 할례는 구약이고 옛 언약이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라는 새로운 표징 안에서 그것을 받았고 동일한 실체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자녀들을 구약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나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단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육체적 이스라엘이 모두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와 유다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도 배교하고 타락한 자들과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표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행해진 그 일, 여러분 자신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패턴이 바뀌었는가? 폐지되었는가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와 네 후손을 위한 것이라는 이 관계가 말이죠. 첫 번째 위대한 복음 전도 설교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었나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인해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지금 그들이 오순절 축제를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축제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며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중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단 한 명의 유대인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데일? 200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만은 모두 폐지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리디아라는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죠. 맞죠?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는 사람 있나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던 사람 중 두아디라 출신 자주 옷감 장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리디아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말을 주의 깊게 듣게 하셨고 그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녀 외에도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본문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요, 본문은 말합니다. 루디아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가족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흥미롭네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의 벽이 무너집니다.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끝입니다. 그 뒤에 마침표가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뒤에요?
아니요.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과 당신의 가족.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침례교 암송 프로그램 같은 데서 배울 때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만 외웠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리디아의 경우에도 그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어쩌면 바울이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라서 기술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면 당신 자녀들이 신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만약 당신 자녀들이 이미 16세나 17세쯤 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요. 결과가 섞여 있긴 하지만 확률의 기대를 걸어보자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이 사람의 자녀들이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칠판에 적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항상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바울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모른 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간수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습니까? 마침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요. 그 후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주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가족도 믿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기뻐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그가 믿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믿었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일어난 이유는 아무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맞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구약의 맥락 없이 보면 미국 침례교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바울은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한 어려운 목회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결혼할 때는 둘 다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신자가 비신자와 이혼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 당신의 비기독교인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머물러야지.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논리 중 일부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한 명의 신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이 칠판에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항상 당신, 즉 신자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한동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아, 저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아이에게 괜찮아, 네이트야, 네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넌 괜찮아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후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약의 약속에 대한 희망만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와 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사람들이 그 약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표식만으로 누구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들을 꼭 구원해 주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면 그들이 괜찮아진다는 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이 약속의 엄숙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맞죠? 우리 자녀들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넌 괜찮아, 세례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릴 때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그게 장로교만의 특별한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혹시 침례교회에서 자란 분 계신가요? 6살, 7살, 8살 때 침례를 받고 대학 가서 주님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아는 분 계신가요?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 6, 7, 8에서 덩크당했거든요. 그런데 22살이 되어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과 아무 상관도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반역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한다면요. 이건 장로교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표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그 약속의 본질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표식을 줍니다. 그 어리게 우리와 함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례나 약식 세례의 본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은 에마도 여러분이 가톨릭의 세례적 중생 배경에서 오셨다면 전혀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유아 세례를 믿어왔지만 이제는 아주 다른 이유로 그것을 믿고 계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범한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세례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데려와 세례를 주는 것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아멘.